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쯤 됩니다. 하박국 2장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부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네, 반갑습니다. 방금 담임 목사님께서 교환을 보고 필기도 하라는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떠오른 건데, 저번에 피택자 교육할 때 권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무것도 안 써있는 빈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꼭 가득 채워서 내용들을 꼭 넣어서 달라고 하셨는데 빈칸만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같이 본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내용이 조금 무겁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악이라는 말이 생각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죠.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권선징악이라는 말은 선한 것을 권하고 악을 징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러한 사자성어들, 권선징악뿐만 아니라 많은 사자성어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이 이런 사자성어로 남겨졌고, 이것들은 우리의 선배들이 살아가면서 겪은 삶의 지혜들이 모인 집대성입니다. 어느 사자성어도 다 의미가 없는 것은 없다는 거죠. 다르게 보면 이 사자성어라는 이 단어 안에 있는 이 뜻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꼭 지켜야 할 것,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근절하길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악한 것이 갖고 있는 힘이 우리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으로써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람들은 이 악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악이 꼭 끊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이 악을 활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쌓아갑니다. 왜 이런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악함을 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쌓아갈까요? 왜 악을 행하면서 이익을 쌓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악이 쉽기 때문입니다. 악행이 아주 단순하고 쉽고 또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극대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행의 원리를 보면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즉,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죠. 이 악행의 원리 속에는 이러한 이기심이 들어 있습니다.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이 악행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악행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내에서도 보지만 세상에서도 많이 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세상에 왜 악이 아직까지 존재할까? 저 악인들은 어떻게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까? 항상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실제로 악인들을 보면 잘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말고 악행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망하거나 또 저주를 받아서 천벌을 받거나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되었던 이 갑질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권력으로 그들을 억압하며 그들이 고통 주는 이 행동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수없이 무수히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들도 갑질을 당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그 갑질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악행은 드러나지 않는 성향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깊숙이 더 어둡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인들에 의해서 감춰지고 가려지고 선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악행은 우리 눈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드러날 때에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악행이 드러나죠. 방금 갑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악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존재했고 아마 미래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박국 말씀에서 이 악행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박국 시대에는 이 악행의 주요 대상이 갈대아인 신바빌론 국가라는 것을 우리는 하박국 강해를 통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대아인을 통해 이야기하시길 그들은 술을 즐기며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삶이 권력이 있고 살만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그들은 그랬습니다. 방탕하고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악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발 아래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들은 이 세상의 지배자처럼 살았고 실제로 지배자였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악인인 시대, 그 시대가 바로 하박국 시대라는 것이지요. 언제나 악인들은 세상의 논리 속에서 힘과 권력으로, 무력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서 갈취했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교만하여서 당연시 여기고 마치 자신이 신이 된 양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잘 살죠. 힘을 갖고 삽니다. 우린 이것들을 보며 불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들은 흥황하고 의인들은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의인들의 모습을 볼까요? 그들은 악인들에게 고통받고 그 권력에 무너지며 처참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약자였고 빼앗기는 쪽이었습니다. 피지배자의 삶은 무력하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들의 마음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앞에 당면해 있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내일이 되면 폭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그들을 낙망하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나타나 이것들을 끊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부질없는 행동이었고 거대한 폭력과 악 앞에서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타개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또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박국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2장의 전반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 그러니 온 세상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제가 여기서 설교 끝입니다. 그럼 너무 좋겠지만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말을 보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악인들은 그들이 행한 행동대로 다 결과로 받을 것입니다. 다만 악인들은 이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 앞에 닥칠 일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가질까? 어떻게 해야 저것을 뺏을까? 어떻게 해야 내 재산을 더 불릴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런 악행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결과를 받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기초해서 악인들의 심판을 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 진저라고 이야기하며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다섯 가지 유형을 보시면 타인의 소유를 볼모로 잡아 모으는 자, 즉 고리대금같이 타인의 것을 전당 잡아서 그들에게 이익을 취하는 자,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타인을 속여서 그들의 것을 다 빼앗으려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의 폭제, 신바벨론의 압제와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의 피와 땀으로 성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남을 취하게 해서 사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 타인의 판단력을 흐려 그 수치를 드러내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또 이 다섯 가지 유형들의 사람들이 아마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악을 행했고 이 악의 원리가 어디 있는가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화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행의 본질은 하나님과 멀어짐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곧 자신과 가까워지는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섯 가지로 요약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죄의 근원은 이기심입니다. 다섯 가지 화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 외엔 타인을 보지 않고 주변에 있는 것들은 오로지 약탈의 대상, 도구일 뿐이며 그들은 이것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런 어떠한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섯 가지 화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죄의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신바벨론, 갈대아인을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본질이 인류의 죄가 이기심이라고 이기심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고 이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이 죄악의 공통적인 본질, 죄의 근원이 이기심인데 이 이기심에 대해서 다른 본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잠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하시다가 모든 이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였는데 한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음을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이 중요했고 지금까지 유지했던 권력과 기득권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유지한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하는 행동 중심에는 지독한 이기심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전혀 관심 없고 자신에게만, 자신의 공동체에만 관심 있는 이 모습이 곧 우리가 하박국에서 봤던 이 죄의 근원과 닮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서 피리와 곡하는 것에 대한 이 비유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피리를 불면 그 소리에 맞춰서 즐거운 마음이 들어야 하고 즐거운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춤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피리 부른 사람이 기쁜 건 기쁜 거고 나는 기쁘지 않아, 나는 동조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곡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곡을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있다는 건데 슬픈 일을 전혀 공감하지 않고 너의 슬픔은 너의 슬픔이고 나는 슬프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타인의 슬픔이나 기쁨에는 공감은커녕 관심도 없는 이 지독한 이기심. 이 이기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비정함으로 발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정함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듣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사랑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말세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고 지독한 이기심, 나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남들을 모함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 신앙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 중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다 본질적인 죄의 근원,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에 나타난 갈대아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또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변에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들을 보며 이 악행을 이용해도 된다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 타협하고 그것들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타인에게는 비정하고 무정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탈을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악인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하고 선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의인들은 여전히 고통받으며 살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는 분명한 결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결론을 시편 37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시편 37편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악인들을 보며 불평하는 것은 사라질 허무한 영광을 사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에 마음을 둔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 불평, 불만하고 항상 그들을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때는 풀과 같이 때가 되면 사라져버릴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그 싱싱함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는 때가 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악인의 죄악이 무르익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이 심판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니 너희들은 불평하지 말고 잠잠하여 나를 바라보라.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박국에 나와 있는 2장 20절의 말씀과도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으로 언제나 높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지켜보시고 기다리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악인들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며 불평할 하등 기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묵묵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에겐 미래가 없고 우리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그들에겐 생명이 없고 우리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실 그때를 기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위로받으며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보단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